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사면허 취소 대상을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엿새 앞두고 의사들이 또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중 약 94%가 백신을 맞는 데 동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기 차례에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난 뒤에야 다시 차례가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12년 전 선수폭행 사건이 불거진 이상열 KB 손해보험 대구단 감독이 남은 경기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계에서 시작한 학폭 미투는 프로야구로도 번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저 교수의 논문을 두고 각국 학자들의 반박 성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던 현지 시민단체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창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할 때에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없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거라고는 사람들은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또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유지하는 지금의 법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일단 의협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하곤 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또 한 번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의사협회 발표 내용부터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16개 시도 회장단이 오늘 오후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회장단은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막을 수밖에 없다.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단은 성명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언급하며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 개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실제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피를 뿌려서라도 저항하겠다며 백신 접종 협력 중단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비슷한 강경론을 펴입니다.
의사 수가 하루에 수천 명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 의사분들이 접종에 협조를 하겠느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 범죄를 저질러 금구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때만 적용되던 면허 취소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건데 의협은 바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단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만약 총파업이 벌어진다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여러모로 걱정인데요. 이가혁 기자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오는 26일 시작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자 접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JTBC 질의에 초반에 접종하는 곳들은 대부분 기관이 주도해 진행하는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장 큰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협력 거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될 경우입니다. 정부 백신 접종 계획서에도 지역 의사회와 MOU 체결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 의료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접종 보이콧이 길어지면 인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 꾸려진 접종 TF 활동도 삐걱될 수 있습니다. TF마다 각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 5만 명, 3월 50만 명대까지는 괜찮지만 850만 명을 접종해야 하는 5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 의료진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행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접종 보이콧이 아직 통일된 의견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한 전문의는 취재진에 주변 의사들 사이에서 의협의 접종 보이콧 주장이 크게 공감을 얻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의협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협회 안팎에서는 갈수록 선명한 강경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지난 여름에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의대 정원 확대 또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협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가 광복절 집회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던 시기에 의사들이 파업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점이 미묘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백신 접종 개시가 6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료계 협력이 절실한 때인 건데요. 이러다 보니 하필 고비 때마다 의협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인데 반대로 의협에서는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온다면서요.
네, 굳이 왜 지금이어야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매 국회마다 있어 왔습니다. 네. 다만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돼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법이 안 고쳐지는 동안 만삭부인을 살해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또 수면 내시경 환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이 면허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늦었다라고 법안 통과를 요구해온 겁니다.
네, 의협은 뭐 시기도 시기지만 이렇게 그 모든 법안에서 이렇게 취소시키는 건 입법 과잉이다 이런 지적도 또 한다면서요.
네, 의료계는 모든 범죄와 의사면허를 연계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의료인에게 면허 규제가 관대했던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바로 정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법률을 다루는 법조계와 의료계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도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도 당연히 퇴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어온 의사면허가 방탄면허 또는 불사조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 양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어린아이들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 두기를 낮춘 게 확은 아니냐는 시선에 정부는 아니다라며 일단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8명으로 전날보다 113명 줄어들었습니다. 설 연휴 직후 600명대까지 치솟은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셈입니다. 정부는 일단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춰서 벌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거리 두기 완화 영향이기보다는 설 연휴 기간의 이동과 만남, 사업장,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의 발생이 확산세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위험은 여전합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 성남시 무도장, 아산시 난방기공장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감염은 주로 병원, 교회, 사우나 외에 공장이나 직장,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3%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는 일단 주말과 다음 주 초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55명으로 이미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엿새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은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도 확정됐는데요. 대상자 36만 명 중 백신 맞는 데 동의한 약 94%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약 6%에게는 모든 국민이 백신을 다 맞고 난 뒤에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1차 예방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6만 6천여 명.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입니다. 정부는 이 중 34만 4천여 명, 전체의 93.8%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요양병원 등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의 93.6%가,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 등 화이자 접종 대상자의 94.6%가 동의했습니다. 약 6%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접종을 거부하는 개별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하더라도 근무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합니다. 수령된 백신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본인 차례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게 되면 후순위로 연기가 되는데, 방역당국은 이런 경우 전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체육계를 둘러싼 폭력 파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12년 전 폭행 사건과 최근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된 이상열 KB손해보험 배구단 감독은 사죄하며 남은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야구에서는 또 다른 학교폭력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한다. 이상열 감독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시즌 남은 경기에 나오지 않겠다 했습니다. 앞서 박철우 선수가 2009년 대표팀 시절 자신을 때렸던 이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감독은 학교폭력 사태에 어떤 일이든 인과응보가 있다 말했는데, 박 선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마주칠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분노했습니다. 이상열 감독은 자숙의 의미로 출전을 포기하겠다 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팬들은 정말 반성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은근슬쩍 다음 시즌에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단은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데 힘쓰겠다며 거취에 대해선 엄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라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나왔습니다. A씨는 괴롭혔던 수많은 이름 중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이라며 현직 선수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당 선수가 따돌림을 주도했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단 측은 선수는 부인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다만 당시 주변인들이 목격하거나 들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라 입장을 냈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이번 일이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폭로를 해나가겠다 말했습니다. JTBC 최아한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좀 더 추적해보니 사건 초기 경찰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가 만들어낸 가짜 증인과 증거를 경찰이 그대로 믿어준 건데요. 결국 피해자가 직접 뛰어서 진짜 증인을 찾아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2018년 배우 겸 세종대 교수인 김태훈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의 대학원 제자 A 씨였습니다. 성추행은 차 안에서 이뤄졌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년간 수사한 끝에 김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년 전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억하는 대리기사가 나타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기사는 가짜였습니다.
서울이 경찰에서 기소하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 대리기사가 조작된 것들이 다 들여졌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죠.
경찰이 찾은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연예계 선배였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줄 알고 그냥 저를 막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막
그럼에도 경찰은 대질신문도 없이 대리기사의 말만 믿고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조작된 술집 장부도 경찰에 냈는데 경찰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한 뒤 모두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초기 수사가 부실한 사이 A씨는 김씨로부터 음해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직접 진짜 대리기사를 찾아 나섰고 부재중 통화 내역을 단서로 수소문한 끝에 증언을 들었습니다. 수사 착수 3년 만에 결국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산불 소식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능선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곳곳에서는 빨간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소방당국은 해가 지면서 헬기를 철수시키고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강한 바람으로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면 무조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제1, 2당이 합의해서 이 법에 또 하나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시장 선거를 앞둔 부산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에 타당성 조사 면제기를 열어준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불과 통과 이틀 전 국회 속기록에서까지 의원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오는 25일 법사위와 26일 본회의 표결.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법안이라 가결이 확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10조 원이 들어갈 가덕도 신공항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이틀 전까진 여당 의원들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난 17일 가덕도 특별법을 심사한 상임위 소위의 속기록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타당성 조사 면제가 나쁜 선례가 될 거란 취지로 말합니다. 과잉 입법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그러자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이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을 포함해 특례 조항 모두를 삭제하자고 제안합니다. 조 의원도 동의하면서 다만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맞춰주자는 립서비스는 넣어두자고 조율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빼주지 않을 경우 반발할 부산의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소위 기류가 전해지는 것만으로 부산은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이 앞장섰습니다. 이런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바로 반응하더니 역시 부산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까지 합의를 해준 겁니다.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진성준 의원은 JTBC에 특례 조항을 손질하다 보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하버드대 램즈어 교수 논문을 두고 가짜뉴스이자 거짓말이라는 역사학자의 신랄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램즈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가 국제학술지 측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더든 교수는 역사에 대한 학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램즈어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가 반인륜 범죄로 규정한 위안부 강제 동원에 계약관계라는 용어를 쓰는 건 수치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를 사실로 떠받든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램즈어 교수의 주장이 한마디로 아무런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더든 교수는 또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학문적 거짓말은 그렇지 않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앞서 앤드루 고든과 카터 에커트 교수 등 하버드대 동료 교수 두 명이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네 개 나라 역사학자 다섯 명도 논문이 오류의 수준을 벗어났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선 극우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램즈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고 소녀상 연구 설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선 한국계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픈마이크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밥 이야기입니다.
밥이 없었어요.
혼자 굶어요? 배고플 때는 참죠.
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이야기 지난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도 이후 몇 달간 아이들의 하루 밥상을 추적해보니까 나라에서 굶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라고 지원해주는 아이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쫄쫄 굶진 않더라도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는 식입니다.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는지 오늘부터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초등학생 형제는 오늘도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작은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는 뭘 사야 하는지 잘 안다는 듯 고민 없이 컵라면과 우유를 집습니다. 모두 하나를 더 물어주는 행사 상품들입니다.
2+1 행사 상품입니다.
9,200원.
사실 형제는 오늘 아침도 방금 산 것과 똑같은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왜 아침부터 컵라면 먹었어?
반찬이 딱 해보세요.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가 바쁜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도 꼭두새벽부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스스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아이가 줄임배를 잡고 가는 곳은 역시 편의점입니다. 아이는 빵과 음료수로 배를 채웁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적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는지 물었습니다.
매일?
네. 일주일에 7번
삼시 세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한다는 아이마저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이제 일이 좀 바쁘셔가지고 혼자 세끼 챙겨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사가려고 세끼 나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편의점이 지겹다고 말합니다.
지겹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거라고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먹어봤자 자기 입맛에 들지도 않는 것 굳이 꼭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
이토록 지겨운데 왜 계속 편의점만 찾는 걸까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정부는 아동 급식 카드라는 걸 줍니다. 굶지 말고 학교 급식에 준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사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편의점 말고 급식 카드를 쓸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동네 없고 저기 좀 포스터 가야 돼. 그런 거리?
네, 실제 저희가 인터뷰한 아이의 집 근처에서 급식 카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식당들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 혹시 여기 아동 급식 카드 받아요?
아니, 아니요.
아동 급식 카드 혹시 받아요?
아니요, 아니가지고
급식 카드?
네, 안 받아요.
네, 이 집 근처에 가까이 있는 식당들은 모두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저쪽으로 가면 급식 카드를 받아주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여러 식당이 보이지만 급식 카드를 든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건널목을 건너고 굴다리를 지나 어른 걸음으로 20분 넘게 걷고 나서야 고마운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 저기
찾았어요, 드디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아동 급식카드 사용돼요?
네.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 메뉴판을 보니 걱정에 밀려옵니다. 하루 한 끼 6,000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서 6,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건 흰 죽뿐입니다. 다음 날 쓸 돈을 당겼을 순 있지만 그렇게 쓰다가는 월말에 쫄쫄 굶어야 합니다.
매일 쓰다 보면 가끔 20일 동안은 못 먹어요.
원래 6,000원 기준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없죠. 그럼 그때는 400배는 날이구나 하고 이제 안 먹거나 아예.
밥 굶지 말라며 급식카드를 쥐어준 아이는 전국 약 12만 4천 명. 서울 한 지역만 따져봐도 지난해 급식카드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역시 편의점이었습니다. 3년째 급식카드를 쓰고 있지만 편의점밖에 못 가봤다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가맹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맹점 많아서 뭐 사 먹고 싶어?
맛있는 음식이요.
맛있는 음식은 인스턴트가 아닌 급식카드 취지에 걸맞는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과 찌개였습니다.
김치찌개요.
아.
엄마 집밥이
그리고 먹고 싶어요.
한민용의 오픈마이크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북 경주 인근 바다에서 홍대 잡이를 하던 9.7톤급 어선 거룡호가 전복됐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동포 1명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과 군은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3m 정도로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 선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29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아이 아빠 20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아기가 자꾸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아기 머리를 때렸고 아기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출산 후 양육을 원치 않아 A씨 혼자 양육을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빵집 앞에 서 있던 50대 중국 여성에게 상자를 집어던지더니 여성을 갑자기 밀쳐 넘어뜨립니다. 여성은 신문 갑판대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를 꿰맸습니다. 현지 언론은 남성이 인종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에서는 또 다른 아시아계 여성 2명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 범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변에 검은 물체가 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바다로 떠밀려 왔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고래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한 마리당 크기가 3에서 5m 이르는 들쇠고래 46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구조팀이 깊은 바다로 밀어내는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3마리만 목숨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개당 5만 달러 선을 넘으며 치솟고 있는데 오늘 오전 우리나라에선 6,500만 원을 넘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선언하는 등 투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서 팔리는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55,802달러, 우리 돈 약 6,100만 원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4,000달러가량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선 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밤입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3배까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국내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오늘 오전 9시 기준 6,5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재개된 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선언한 이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BNY 멜론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고 카드 결제 업체인 마스터카드도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시선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급격한 상승세가 유지되기 어렵고 암호화폐의 특성상 실질적 사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흙먼지가 있는 이곳, 어딜까요? 화성입니다. 미국 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7개월을 날아 화성 흙먼지와 암석들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유한 기자입니다.
내려가는 탐사선 주위에 흙먼지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미국 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화성에 도착한 퍼시비어런스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세 장의 컬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은 모두 과거의 호수였던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촬영됐습니다. 사진엔 화성 땅과 함께 울퉁불퉁한 암석들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구의 토양과 비슷해 보이는 화성의 지평선도 포함됐습니다.
We were kind of in this weird dream-like state. We're like, we can't actually believe that this is what we're seeing like right now at this moment.
나사는 퍼시비어런스 계정을 통해 사진에 찍힌 암석들이 화산암인지 퇴적암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빨리 알아내고 싶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본 국내 과학자들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와 지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고대 생명체가 있었는지 흔적을 알 수 있겠고
나사는 추가로 탐사선을 발사해 퍼시비어런스가 보관하고 있는 화성 샘플을 수거한 뒤 2031년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JTBC 유효환입니다.
네, 일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5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와 남해 등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큰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날이 풀리면서 전국이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